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아모스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6페이지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어 내 거룩한 이름을 들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진짜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방금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해놓고서 왜 또 딴소리 하십니까?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됩니까? 예. 들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주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주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너무 많아요. 주인이 너무 많습니다. 돈도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요. 권력도 믿고 있고요. 대학 학력도 믿고 있고요. 믿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만 믿고 계십니까? 여기 아멘이 없네. 아까는 또 아멘 열심히 하시더니만. 예. 자,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만 믿는데 회개하고 주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만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게 회개가 아니죠. 그렇죠?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냥 뉘우치는 거, 그냥 깨닫는 거,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그냥 그런 정도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입니다. 회 그냥 회한 거예요. 그렇죠? 개까지는 안 갔어요. 그렇죠? 근데 회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완전히 삶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회개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새가족 환영회 했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만이 아니라 우리 새가족 환영회 할 때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우리 교회 와서 많이 깨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 헛했다고 잘못 살았다고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교회 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좋은 게 만난 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깨달은 만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깨닫긴 했어요. 아, 내가 헛살았구나. 내 신앙생활이 이게 헛된 거였구나. 잘못 살았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 깨달은 만큼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이 다 바뀌었습니까? 그냥 예배 규칙적으로 드리는 거 말고요. 삼공부 같은 뭐 성경 공부 하게 더 하나 하게 됐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까? 물론 이제 변화되는 단계죠.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죠. 이제 깨달았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3년, 5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자리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한 거예요. 회까지 그렇죠. 뉘우치기만 한 거죠.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뉘우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뉘우쳤어요. 그래서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다시 도로 갖다 줬습니다. 그 너무 괴로웠나 봐요. 자기가 세상에 자기가 모시던 스승을 갖다가 은삼십에 팔았다니 너무 괴로웠나 봐요. 뉘우쳤어요. 그리고 나서 목매에 달아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뉘우치기만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뉘우치기만 했어요.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자살로 인생을 마쳐버립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방향전환을 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에 방향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에게 또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회개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회개가 안 돼. 나의 삶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 내가 이것을 다 버리고 삶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알아. 근데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 회개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회개를 못해요. 회개할 힘이 없어요.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뭐와 똑같냐 하면요. 제가 그 아기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산모가 진통을 이게 겪다가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힘을 줘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나오려면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용을 쓰면서 그렇죠. 그 힘으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계속 그래 힘주라고 힘주라고 아랫배 힘주라고 그래서 으아 막 남편 머리 붙잡고 막 온갖 힘을 다 줘야 그냥 용을 써야 마지막 한 방 힘을 써야 애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힘이 없으면 못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회개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 삶이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회개할 힘이 없어요.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진통을 겪는 산모가 힘이 없어서 아기를 못 낳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분쟁이 있고 뭐 분열이 있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성추행 문제가 있고 목사, 장로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때라고.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그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될 때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알아요. 회개되는 건 아는데 회개할 힘이 없습니다.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될 줄 알면서도 회개를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회개를 할 수 없는 이유는요,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우리 죄의 심각성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과 또 우리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째,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을 향해 정조준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향하여 정조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진노의 심판, 그 심판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나를 향하여 정조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설교를 듣고 나면 꼭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설교 그 암흑의 집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은 또 남편이나 부모, 그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설교는 당신에게 하는 얘기야. 당신이 들었어야 되는데. 하, 아깝다고. 왜 못 들었냐고 이러면서.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죠. 그렇죠? 교만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정조준되어 있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조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나에게 정조준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1장, 2장부터 그 문맥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 문맥을 보면은 1장부터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직접 펼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게 동그라미 다메섹에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1장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동그라미 가사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아모스 1장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동그라미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1장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동그라미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의 동그라미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 동그라미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동그라미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이 순서를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의 삶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 나오는 세 나라 다메섹, 가사, 블레셋 그리고 두로는 이스라엘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주변국입니다. 그 다음 세 나라 어떤 나라죠? 에돔, 암몬,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척벌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주변에 뭐 에돔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암몬하고 모압은 누구예요? 롯이 낳은 아들들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다 친척벌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죠. 형제 나라.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에 너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다.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구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메섹, 블레셋, 두로, 그렇죠? 그리고 에돔, 암몬, 모압,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런데 사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그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메섹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다메섹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씀은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아모스서를 갖다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읽었을 리 없잖아요. 그렇죠? 에돔 사람들이 읽었을 리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정조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들, 그 다음에 친척되는 나라들, 그 다음에 형제되는 나라들,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정조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나라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너를 향하여 해주는 말씀이야. 심판, 열방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너가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방에 있는 모든 메시지들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정조준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이해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러 주변 열방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나서 있죠. 요나서. 자, 요나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니느웨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뭐 형편없는 선지자였죠. 도망가다가 붙잡혀왔죠. 그래서 니느웨 성을 3일길을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다섯 마디. 히브리어로 보더라도 딱 다섯 마디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을 뭐 힘있게 외쳤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고하게 발달해가지고 그 니느웨 옛 성터를 갖다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성이래요. 한 바퀴 도는데 3일길이래요. 그러니까 막 구석구석 다닌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요나가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도는데 뭐 대충 전했겠죠. 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 이게 아니라 한 사람 딱 지나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 이런 식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왕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짐승까지 가축까지 배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했대요. 뭐 짐승이 뭐 금식하고 회개했겠어요. 밥을 안 주니까 배고파서 울었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을 면하게 됐습니다. 자, 질문. 그러면 요나서는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요나서, 요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이 이거 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속해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읽으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요나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뭐예요? 그렇게 악한 니느웨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왜 회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요나 같은 선지자 같지 않은 선지자가 왜 가서 외쳤는데 많은 말도 한 게 아니야. 딱 다섯 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다섯 마디 외쳤는데도 니느웨 전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왜 회개 안 하느냐는 겁니다. 요나가 가서 외쳤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아니면 조지 휘필드라든지 걸출한 복음 전도자들이 가서 외쳤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형편없는 요나가 가서 외쳤어요. 딱 다섯 마디 외쳤습니다. 그 다섯 마디에도 그렇게 악했던 아수르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엘리야도 보냈고 엘리사도 보냈고 호세아도 보냈고 아모스도 보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죠. 북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나서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국에 있었던 메시지들은 사실은 주변국에 대한 전해주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정조준되어 있어요. 너희들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너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임한대요. 갑자기.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경고할 때 회개해야 돼요.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곧 옵니다. 갑자기 도적같이.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노아 홍수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그러면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이 언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다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멸망당하고 나서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없을 때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막 잠깁니다. 잠기기 시작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집이 잠겼어요. 소가 막 떠내려가요. 양이 막 떠내려가요. 그걸 보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가족이 떠내려갑니다. 아버지가 떠내려가 죽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떠내려가 죽습니다. 자식이 막 떠내려가 죽습니다. 다 떠내려가 죽게 되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깨닫지 못해요. 언제 깨달았대요? 다 멸하고 나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다 멸망할 때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향하여 정조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의 심판은 여러분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정조준되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지은 죄는 심판의 임계점을 이미 훨씬 넘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은 죄는 심판의 임계점을 이미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임계점을 넘지 않은 죄인은 없습니다. 다 넘었어요. 넘고도 이미 넘었습니다. 훨씬 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갔죠? 지옥 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지옥 간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지옥을 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미 우리의 죄가 임계점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1장, 2장에 이제 열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아, 방금 읽었었던 것처럼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죠. 조금 아까 읽었었던 것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이게 뭐예요?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서너 가지 죄래요. 모든 민족들이 서너 가지 죄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서너 가지 죄라고 말해놓고서 자세히 따져보면 서너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씩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도 한 가지, 가사도 한 가지, 두로도 한 가지, 에돔, 모압, 암몬, 남유다도 한 가지, 한 가지씩 말해요. 서너 가지 죄라고 말해놓고서 한 가지 죄를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서너 가지 죄가 그냥 막 서너 가지 이렇게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류호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죄가 아니라 세 가지의 죄 그리고 네 가지의 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전수. 그렇죠. 완전수입니다. 우리나라도 3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가위가위보도 3세판. 그렇죠? 쫄려도 3세판. 3번 합니다. 3번. 완전수예요. 근데 3이라고 하는 완전수 그리고 4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에 플러스 하나입니다.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4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다 못하 흘러 넘치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민족들의 죄는 하나씩 말하는데 유일하게 오늘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말해요. 네 가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 2장 6절, 7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첫 번째 죄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돈 문제입니다. 돈.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머릿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굵게 하며, 굳게 하며. 권력 문제입니다. 권력.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성적인 문제입니다. 돈, 섹스, 권력. 세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이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돼요. 세 가지 플러스 하나. 네 번째.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종교적인 죄를 벗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죄. 3 플러스 하나야. 세 가지 죄, 그리고 네 가지 죄. 다른 민족들은 하나씩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 가지를 넘어 이제 죄가 흘러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충만한 것을 넘어서 흘러넘친다는 것. 임계점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 더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몇 개의 민족을 기록했었죠? 지금 앞에? 몇 나라를 기록했었죠? 다메섹, 가사, 두로, 그 다음에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일곱 가지죠. 일곱 개, 그리고 마지막에 여덟 번째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류효준 교수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렇죠? 완전수인데 이스라엘이 여덟 번째예요. 7 플러스 1이에요. 여덟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뭘 말해주느냐? 아까 3, 서너 가지 죄와 똑같아요. 너희의 죄가 완전한데, 충만한데 거기에서 하나 더 넘치는 거예요. 이제 흘러넘치는 겁니다. 죄가 임계점을 이미 넘어버린 거예요. 넘어버려도 훨씬 넘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우리의 죄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어요. 넘는 것도 모자라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임계점을 훨씬 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해 정조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지금 긍휼한 마음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심판받지 않는 것이지 이제 하나님이 그 손을 놓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그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 한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저처럼 막 이렇게 여러분 눈을 보면서 했던 게 아니라 읽었어요. 이게 한 시간 반 동안 읽었습니다. 그냥 이 설교를 읽는데 읽어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막 흐느끼게 울기 시작했어요. 막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설교 한편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막 이제 시작이 막 됩니다. 놀라운 설교인데 이 설교에서 우리 죄의 상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댐이 있어요. 댐. 물을 막아놓은 댐입니다. 이 댐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임계점이 있습니다. 물이 막 차게 되면은 이제 압력이 이 댐에 막 엄청난 압력이 막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 임계점을 넘게 되면 수문을 열어서 물을 방류시켜야 돼요. 근데 이 물이 우리예요. 이 방류되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쌓이고 쌓이고 쌓였어요. 임계점을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너무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 댐이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시면 이 댐이 무너져서 이제 와르르 심판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예는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미줄이 있어요. 거미줄. 거미줄이 아주 거미줄이 간을 달았잖아요. 간을. 그렇죠? 안 보셨습니까? 아시죠? 가늘었는데 거미줄 밑에 벌레가 한 마리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 벌레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그 밑에는 지옥불이 있어요. 근데 그 벌레에 납덩어리가 달려있는데 이 벌레가 우리예요. 납덩어리가 있는데 이 납덩어리가 우리의 죄입니다. 점점 납덩어리가 무거워집니다. 이 거미줄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죄가 싫어서 보지는 않지만 이거 꼭 붙들고 있어요. 점점점 지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놓기만 하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런 예를 들어요. 활을 쏘기 위해 활을 쏘기 위해 활을 이렇게 당기죠. 이렇게 화살을 당기죠. 그렇죠? 당기는데 팽팽해졌습니다.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팽팽하면 이게 힘이 들죠. 이거 붙잡고 있는 게 힘들어요. 이걸 탁 놓기만 하면은 화살이 확 날아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에 그 활을 당기고 있어요. 놓기만 하면 됩니다. 팽팽해졌어요. 놓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놓기만 하면 되는데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심판을 당해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놓여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런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가 임계점을 이미 넘어 훨씬 넘었음을 깨닫지 못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활 시위가 이제 팽팽하게 당겨져 있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 화살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나를 정조준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해요. 댐 수위가 임계점을 넘어 가득가득 차고 있음을 깨닫지 못해요. 거미줄이 점점점 지옥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죄가 3을 넘어 4로 흘러넘치고 있어요. 7을 넘어 8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임계점을 이미 넘어버렸어요.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만약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의 죄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습니다.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주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임계점을 이미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하여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활이 이미 당겨져 있습니다. 땜에 물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 예수만 믿으면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주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